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요 강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요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성경구절 자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학적인 딱딱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성경 자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요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표현이 많아요. 성령에 대한 많은 표현,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다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해할 수 있는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는 몇 가지만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 36장 25절 28절, 25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에서 성령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규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에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 그걸 막 기억하게 된. 그리고 나서 너희 모든 죄악과 과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왜 이랬지 하면서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런 일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가장 좀 선명하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믿게 하셔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 성령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체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중에 방법 중에 그 역사의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해지고 씻음받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같은 구절에 넣어놨습니다. 굳이 같은 구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꼭 술 취한 모습 같거든.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고 비난합니다. 비난할 때 뭐라고 비난합니까? 저 대낮부터 술 마셨냐? 술 취했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렇게 보여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잘 모르겠습니까? 오늘 밤에 술집에 가보시면 볼 수 있어요. 다 충만해 있어. 다 충만해 있기 때문에 가면 울고 막 웃고 막 오버하고 괜히 친한 척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뭐에 충만하냐는 얘기죠.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술 가운데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구절은 단순히 술 마시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술로 대표되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너희가 취하고 있냐. 예, 성령 충만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로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일하시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외쳐야 될 구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당연히 성취되어져야 될 중요한 은혜들입니다. 이게 성령이 계속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죠? 포항에 가서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아주 갈비탕 식당 괜찮았어요. 방마다 이름을 지어놨는데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렇게 방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예, 뭐 좋은 거니까 지어놨긴 했겠죠. 그래서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죄의 어떤 대가가 아닙니다. 정죄의 어떤 제목이 아닙니다. 너 왜 오래 참지 못해? 뭐 성령 충만 안 받았어 이래 하면서 정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을 때 나오시는 당연한 열매가 이렇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성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행하시는 많은 사역들, 어떤 역사들의 일부를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은혜 주시고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한 명 한 명 세우고 이 구원받은 자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고 스스로 지은 죄를 믿게 생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의롭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씻기는 일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에서 충만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일만이 아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성령의 힘을 가지고 봉사해라. 빌립보 3장 3절에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2번에 4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게 오늘 이 강의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행해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히려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고 율법을 당연히 지키는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당연히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사실은 가장 성경의 기록 목적과 가장 부합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내가 말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모든 진리 진리 자체가 누구죠? 예수께서 가르쳐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해석을 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진리의 성령 오실 때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최고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권능을 주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세하게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8절부터 12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령 충만하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3장 3절의 구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가게 된다면 그 성령의 힘으로 봉사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 번째 그리스도는 그럼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에 중요한 대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꼭 이럴 때에 논리적인지 합리적인지 뭐 이론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물이 꼭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또 이런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그래도 쓰임 받았죠. 이 질문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못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본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통해서 하시면 그건 다 그림자입니다. 실상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는 구절은 단순히 그 이름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 단순히 가서 구원받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가장 잘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장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아들이 누군 줄 아는 자가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오늘 짧게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과 중대한 일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8절 같은 구절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하지만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구절의 의미를 날립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습니다. 하지만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고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능력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응답받게 해서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증언하게.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의 포커스도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포커스란 말이죠. 성경과 성령의 사역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얘기할 때 그냥 성령으로 힘나서 봉사한다는 수준이 아니겠죠. 이런 각도로 본다면 정말로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한다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으로 그것 때문에 모든 부분에 봉사한다는 거죠. 교회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을 돕든지 저 사람을 돕든지 불쌍한 사람을 섬기든지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 각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결국 이 힘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이 봉사를 하든지 저 봉사를 하든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쪽으로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이 성경 구절에 여러 곳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믿으시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끊임없이 서로 서로 역할들을 감당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또 전 세계에 구원을 베푸는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령 충만 받아서 봉사 열심히 하고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안다면, 성령의 방향을 안다면,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 줄 안다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전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수많은 은사들. 그 수많은 은사들은 지금 각각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냥 방언, 예언의 은사는 예언, 요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정말로 이 일을 한다고 얘기할 때, 이 일을 하는 방법으로 은사를 주셨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의 목적도 성령의 목적과 성경의 목적과 동일해야 됩니다. 성령의 수많은 은사의 목적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하는 쪽으로 모든 은사의 목적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암만 방언을 한들, 암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들, 암만 예언을 한들, 수많은 것을 알아맞춘들, 성령의 방향에 그 흐름에 맞지 않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과연 성령의 능력이 맞는지 치유하는데 그리스도가 상관없다. 성령의 능력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과 별개라고 얘기한다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유치한 발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봐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방언받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방언을 허락하신 걸 보세요. 방언 임해서 뭐하게 됐죠? 성령 충만해서 방언 터졌습니다. 그 방언 통해서 뭐하게 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 터지고 방언 터진 후에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그 모든 성령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이 결국 흘러서 이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방향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놓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경험을 해도 놓친 거. 여러분 여기에 눈 확 열려야 돼요. 이게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사람 목소리 쭉 깔고 이러면 안 돼. 다가오면 엄청난 기적 얘기하고 간증 얘기하고 죽었던 사람 살아난 간증 얘기하고 병자 치유된 거 얘기하고 손 얹어가지고 갑자기 병 여러분 배 아프지 나 낫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가버린다니까. 그 역사에 도취해버립니다. 그 은사에 도취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와 역사, 성령이 왜 그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모르면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 망해요. 죄송합니다. 성령 운동한 사람 치고 올바로 된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예, 은사를 뭐 열 몇 개 받았는데 여전히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은사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예,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주셨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원리만 이해하시게 되면 요 원리가 성령의 다양한 역사 모든 것들이 이해되게 되고 뭘 위해서 그걸 허락하셨는지 다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강의를 좀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마지막 세 강의를 이제 광명에서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냐?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지만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고 그 다음에 드디어 재림의 은약과 그 다음에 우리 대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부분으로 내일 수요예배 저녁 7시 반에 광명에서 마무리하면서 27강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뭐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강의는 조금 좀 삽질을 했다. 한 두 강 정도. 예를 들면 그 아리마데 이 요셉 그걸 제가 착각해가지고 니고데마하고 착각했다면 그거나 처음에 입이 안 풀려가지고 조금 삽질한 이런 게 좀 있어요. 한 두 강 정도는 새로 녹화를 뜰까 하다가 이게 또 흐름이 좀 끊어질 것 같아서 일단 요번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 또 다음에 어떤 시간표에 또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어째도 중남미에 가서 한번 또 전달해야 되니까 그때는 조금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풍성한 말씀으로 눈이 열리고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전 열방에 전달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전성전을 주께서 정말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셔서 대전을 살리는 성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를 소원한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